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아침부터 우리 맡은 일들 부지런히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바쁨과 피곤함을 다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가운 얼굴들이 만나서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커피도 같이 마시며 주님 앞에서 또 하루 저녁을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묻으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되 또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아이들 주 안에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 고마워서 늘 그들 위해서 기도드리며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늘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예, 불이 들어왔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다시 우리 한번 인사들을 나누십니다. 우리 감사 많이 합시다. 예, 미국에서 이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앨런 더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소비사회의 극복. 오늘은 12과입니다. 12과. 소비사회의 극복이라고. 근데 영어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much is enough? 얼마면 충분할까?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무엇을 사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럴까라는 책인데요. 그 책 속에 미국의 기업가인 버켓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버켓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불만스럽도록 자꾸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불만스럽지도 않고 뭐 못 가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속눈썹 이렇게 쓱쓱 자라는 거 이렇게 선전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이 그거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때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짧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희게 만드는 거 선전을 합니다. 그건 뭐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도 하고 이 흰데요 뭐. 아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반짝해서 다른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끼죠? 자기는 저렇게 희지 않으니까 희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나와서 샴푸 선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휙 흔듭니다. 아 뭐 자기 머리들 다 부드러운데도 머리를 그렇게 흔들면은 자기 머리 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광고에는 메시지 주는 거 있죠?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가 희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사면 희게 되고 머릿결이 그렇게 예쁘지 곱지 않으면 이 샴푸를 사서 바르면 해결이 되고 뭐 전부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헐 그거를 안 사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저걸 사야지 저걸 사면 좋겠는데 늘 그런 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 책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엇을 안 합니까? 무엇을 안 하죠? 감사를 안 하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요즘은 두 살 난 아이도 옷의 상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6살 정도면 되면은 거의 완전히 풀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를 쫄라서라도 어떻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가면은 옷이 이렇게 예뻐 보이면 이분이 글을 그렇게 써서 옷이 예뻐 보이면 옛날에는 옷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모가지 뒤를 잡아가지고 어디 거야 이렇게 일을 본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애들이. 근데 이제 그 상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뒤에 거를 이렇게 안 보고 앞에다 다 갖다 붙이는 로고를 앞쪽으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못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불만스럽고 자기는 처진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찬양하라는 영어라, 감사하라는 영어라, 송축하라는 영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송축하라는 블레스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복 받으시옵소서 이런 우리식 표현입니다. 그 송축이 영어로는 bless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bless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소비 사회 속에서 살면서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무언의 메시지가, 무언의 메시지. 그거를 사야 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가져야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제가 다 잘 아는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불 한번 다시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나올 거예요. 집사님 찾았죠? 그렇죠? 찾았으면 고기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고. 네, 찾았답니다. 저하고 사인이 맞아가지고 일찍 이렇게 다 찾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컴퓨터가 지금 조금 속도가 그런 모양입니다. 원래 대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뭐 하면 옆에 재잘 하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거부들하고 막. 왜 이렇게 안 뜨나? 오늘 그림은요 밀레에 부부가 이렇게 있고요. 남자는 모자를 쥐고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예배당이 하나 있고 밑에는 감자 씨감자 바구니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들판에서 저녁 해는 뉘우쳐서 이렇게 햇볕이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집사님 안 됩니까 지금? 찾았는데 컴퓨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성경 구절 띄울 때가 안 됩니까? 아, 그건 된다고? 예, 그림만 좀, 그럼 우리 그림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12과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전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뭐, 희한한 것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사도 바울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 있죠? 그리고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더 고약스러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막 못된 것들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다른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그런 데 대한 문제들을 조금 다룹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는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감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는요 곧바로 3절부터 굉장히 긴 동안에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끝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십니다. 이 그림은 뜨나요? 12. 예, 떴네요. 그림이 네 개입니다. 1, 2, 3, 4, 3, 4. 근데 1과 2는 사람하고 사람 사이입니다. 3과 4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아주 격렬하게 서로 싫어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뭐 이래서 하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 그런데 사람 사이는요, 내가 좋아해주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해줍니다.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싫어하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표정이요, 사람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좋아하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여기 입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보면서 사이가 좋으니까 막 해피하고 웃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서로 좋아하면 한쪽이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토커는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무슨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싫어합니다.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지만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는 적대시하고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 아주 좋아졌죠, 그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믿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럴 때 이 사건 때문에 무엇이 해결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죠, 그죠?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사람들끼리도 화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화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요. 집사님, 일단 로마서 5장,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때는 우리가 여기 안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는 그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셨습니다. 고른 가운데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전도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무슨 하나님요? 위로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 네, 자기가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게 11절까지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가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보십니다. 어떤 위로인지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죠. 벌써 4절만 해도 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심으로써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우리가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얼마나 자기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모두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위로가 막 넘친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뭐요?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뭐요? 위로를 위함이니 이 무엇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우리 힘으로 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7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요?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지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렇게 뱅뱅 꼴대는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요? 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무슨 하나님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라고 이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9절. 우리 마음에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아휴, 이건 더 이상 우리가 해체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를 몰려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위로를 주시면서 누구를 붙들라고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절요.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시작하면서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 그렇게 어려울 때 이제 그분이 우리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왜 위로해 주십니까? 그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달라고 그래서 많이 받는 분 계세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왜 그거 주세요? 다른 사람 나눠주라고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위로까지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위로를 받아서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위로받아서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우리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치명적인 그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구약과 이제 복음을 막 전해놨습니다. 이걸 통째로 다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부정이 되나 그러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통째로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자기 사도 입장에서 막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나 뭐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사도 바울 걔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 그래. 성도들 이러면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제일 큰 자기한테 공격을 받았는 게 뭔가 하면은 너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사도의 조건은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21, 22 보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 22. 여기 이제 가룟유다 때문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때 사도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천하신, 그죠?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사도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 현장에서 나 예수님 세례받는 거 봤어. 그 다음에 공생애 할 때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성천하시는 것까지 다 본 사람 중에서 마지막 사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 해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도인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때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지가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홀딱해서 넘어갑니다. 맞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는 편지를 보면요, 아마 로마서나 한 몇 권만을 제외하고는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됐다고. 다른 사도들이 글을 쓴 거 보면요, 뭐 하나님의 사도, 뭐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해서 편지를 쓰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된 뭐 바울이 뭐 편지를 쓴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자기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후서도 앞에 보시면요, 우리 찾지는 않았는데 성경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누가 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고 성천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됐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는 그게 더 강합니다. 뒤로 가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톤이 아주 강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아까 그 그림 띄울 수가 있습니까? 아, 예. 이건 천상 풀을 것이어야 되겠다. 아, 밝다. 이 그림 보셨죠? 예. 밀레의 만종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보다 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광고와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데 자꾸 저거를 가져야 될 것 같이 자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가슴 속에 저거 사고 싶다. 왜 나한테는 저게 없나. 저걸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언으로 자꾸 줍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게 안 된다면 이걸 사면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는 감사가 잘 없습니다. 감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혼자서 이걸 다 키워가지고 요즘은 크게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보니까 요 지금 구두 보니까 명품 아니더라고. 예? 아주 흐름하더라고요. 여자 치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도 뭐 조지 알만이나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 아주 흐름한 거더라고요. 남자도 고마워요. 여자가 고개를 아까 더 꺾었다 그랬죠. 그쵸? 더 꺾고. 요거는 씨감자예요. 씨감자. 바구니 속에 씨감자를 넣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으로 얘기합니다. 소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쇠스랑과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이제 농사 얼마나 땅도 지금 척박합니까? 그리고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까? 교회인데. 예, 저녁 종소리. 그래서 만종입니다. 밀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밀레가 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친구에게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네. 이렇게 자기 할머니가 땡땡 소리만 들리면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요.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밀레가 굉장히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두 개를 대비시킵니까? 지금 오늘 또 집에 가서 TV를 딱 틀어보시면요. 전부 광고하는 거는 그거를 안 사면 또 그거를 사야 네 문제가 해결되듯이 계속 이래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요. 이런 한 편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러고 흔들때 어쨌든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림 잘 보십시오. 요 손에 모자를 들고요. 아주 머리를 이렇게 꿇고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자 빨리 피곤하다 가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손을 모으고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 드린 거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좋아하는지 한국의 국제전화번호 그 몇 번인지 알죠? 011 그 다음 뭐 돌리죠? 한국에 그럴 때 빨리 돌리죠. 그죠? 8-1을 겁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게 일본은 몇 번인지 아세요? 8-1입니다. 일본은 8-1. 한국은 빨리. 우리는 여기서도 아마 집에서 빨리 쉬자고 빨리 가서 드라마 보자고 그러면서 막 재촉해서 막 총총총총총총총 갈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갖고 감사 많이 하세요. 이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불 켜주시고요.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2장 14에서 17절, 2장 14에서 17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인 가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쵸? 오늘 아침에 어디 나가시거나 저 가게 나갈 때 뭐 바르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거 남자들도 다 다릅니다. 똑같아야 될 것 같으면 브랜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코로 맞는 냄새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서 나는 영적인 냄새는 하나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게 우리한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편지도 보내죠. 계속해서 사람도 보내고 자기도 두 번인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 보통 냄새 그러면 싫어하지만은요, 이런 냄새는 좀 나야 됩니다. 아, 저분, 예수 믿는 분이지. 이런 냄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은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냄새라고. 성도님들 요 뉘앙스와 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는요, 소리는 듣기 싫으면 어떡하면 됩니까? 막 귀를 막으면 되지만은요, 그쵸? 냄새는요, 귀 막는다고 안 들림, 이게, 안 납니까? 그러면 코 막으면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 코를 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냄새는 전천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디든지 나가서 아름답게 내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 냄새가 싫다 그러죠. 그쵸? 그 냄새가 너무 역겹다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 섞어가지고 잘못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탐욕과 욕심과 막 눈치 빠르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걸로 비춰져 있어갖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냄새를 지금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순수한 냄새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 누구나 다 맡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맞아, 우리 같은, 이렇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그렇게 싫어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6, 17. 이 사람에게는, 이거 이제 영어나 그리스 표현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 디스가 나오면, 그리고 뒤에 대시 나오면요. 디스는 가까운 거죠.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망에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대시 나오면 저 앞에 아까 구원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 그게 우리한테서 나는 냄새는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전천후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진. 그러니까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다 섞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다른 아주 다른 것들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수 믿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니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도리도리 하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향기가 향기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안 해야 됩니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순전하게 혼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믿으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아멘.
예, 무슨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실래요? 자, 옆에 사람 거 말고 자기 거. 제가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는 자기가 바른 냄새가 나지만,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른, 뭐든지 발랐던 냄새가 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발랐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있어야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바르게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장에 들어가면요,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얼마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막 혼잡해지고 냄새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3장이죠. 예, 한번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다른 교회에 갈 때나 아니면 어디 나설 때 이 추천서를 받아서 다닙니다. 아, 이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이 사람은 사랑이 많고 이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놓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람의 것들을 받아서 다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는 고린도 교회의 죄들, 너희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일했다는, 그 교회가 섰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일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추천서가 되는 거지, 사람 거를 어떻게 써서 이렇게 다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대상됐죠,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편지는 이렇게 읽으면 아, 이렇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쭉 읽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분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성도님들 편지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편지 그러면 예, 연애 편지. 편지를 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내는 사람이 그걸 읽을 때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편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편지지같이 해서 여기다 쓰신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또 편지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예, 우리는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맞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지만은요, 좀 건너뜁니다. 4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4장 7절로 가보시면.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그릇이다가 표현하고, 요 질그릇은 깨지기 잘하고 망가지고 종래에는 질그릇이 흙으로 다 이렇게 다 가게 되지만 이 질그릇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질그릇 같은 이 몸속에, 우리 이 몸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그러면 해석이 많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들이 담겨 있으면 우리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 이 속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 편지같이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육신은 자꾸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제일 젊은 시집 안 간 젊은 분들도 계신데 아마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기보다는 조금 조금 망가져가고 있을 거죠. 조금 조금.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힘이 큰 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해서 냄새도 나고 편지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니다. 4장 16절.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은. 그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뭐합니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롭도다. 아까 우리 질그릇이 있고 보배가 있는데 이 질그릇은요, 이 질그릇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자꾸 후피하나 그 사람은 자꾸자꾸 낡아서 없어지게 되지만 자꾸 부서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습니까? 새롭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겉사람이 후피하면 사람들 낙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 빠집니다. 어머머머머. 머리카락에 흰 게 자꾸 많이 납니다. 오, 이게 뭐야.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거는 그렇게 가게 돼 있던, 그건 내추럴 하다는 겁니다. 그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속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가 지금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장 16절, 우리 지금 보셨죠? 그렇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와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막 후패하게 되지만은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속이 점점 믿음 가운데서 더 빛이 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무엇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실은 이게 우리 장례식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는 질그릇 같고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고요. 이거는 육신 장막집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그건 옵니다. 맞죠? 그렇죠?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계 탑 뉴스로 나왔습니다. 115. 실제로는 히말라야나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호적에 안 올린 나이 드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공식 오피셜리는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115살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잘 없더라고. 할머니들 오래 사시더라고. 근데 오래 사시건 안 사시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무엇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무엇을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아버지께서 지은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요 대비를 시키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게 뭐로 지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 저는 안 가봐도 괜찮습니다. 뭐 안 가봐도 괜찮습니다. 갈 때마다 코스도 다 뭐 글로 적어 놨대. 뭐 바닷가에서 뭐 해서 쌩! 갔더니 뭐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 자기 집은 뭐 대홀같이 크고 뭐 저는 안 가봐도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뭐 확실히 제 집이 있는 건 압니다.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저걸 압니다. 언젠간 저도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에서 삽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집! 제 손으로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어진 그 집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다 하늘 커피 마시고 하늘 뭐 이렇게 하늘 성경대학하고 하늘 뭐 이렇게 하더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나중에 다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언젠간 다 나 익숙한 얼굴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다 익숙한 얼굴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요.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거 붙들고 우리 에너지 거기 다 쏟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쓰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집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가 지금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좀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또 넘어가 봅니다. 5장 17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은 다 망가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이 전체 육신과 그 다음에 복음까지를 다 합쳐서 그리고 우리 인격이죠.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5장 17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육신 다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는 보배가 담겼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복음 이 보배가 담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육신은 망가져서 이건 땅에 묻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거 망가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성경이 불러 줍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우리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리워 갖고요. 이전 것이 그리워 가지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자 그러죠. 그렇죠? 거기 가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또 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얼마나 짜릿하게 맛있는데 이 광야는 먹을 게 없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죠. 앞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앞으로 가라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쩌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즐기던 게 있잖아요. 밤에 친구 전화 오면 와이프 눈치 싹 보다가 쫙 나와가지고 쫙 지하실로 들어가서 잠수함 타듯이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마시자 그러고 재미나게 막 하던 그런 재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거 하고 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제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잖아요. 네파로 싸웠죠. 아버지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왜 욕합니까?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바울이 욕하는 거죠. 왜 그것을 용납하고 함께 그것을 그러고 있느냐고 다 주위를 질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화받은 사람인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나서요 이전 것 자꾸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것까지 놀아야 됩니다. 이전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네, 새 것 좋죠. 근데 처음 믿으면 잘 몰라요. 옛날 게 더 좋아 보여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의자하고 똑같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똑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불러줍니다. 너희는 새롭다고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재미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엠베서더,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잘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미국에? 워싱턴 DC에 와 있죠. 그렇죠?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곧 대한민국이에요. 그분이 사는 곳은, 그분이 사는 관사는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왜요? 미국의 통치를 안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대사, 이게 사신이라는 사람은요, 보낸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사신이라 그러면 뭐 죽은 시체인가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전에 악수 한번 했잖아요. 뭐라고 악수했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하시죠. 대사님,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대사님.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 대자가 무슨 대자죠? 예, 큰 대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소사 있었잖아요. 그 조그마한 일들 하는 사람들. 예, 비밀을 맡아서 가는 사람들은 밀사라 그랬죠. 그렇죠? 특별한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은 특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쨔쨔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싸우는 거 봤습니까?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놈하고 배포가 큰지 모릅니다. 통이 큰지 모릅니다. 왜요? 대사라서, 대사라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대사. 우리 쨔쨔한 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뭐라고요?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 대사는 쨔쨔한 거 갖고 안 삽니다.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안 삽니다. 심지어 이북에서 나온 외교관들도요, 당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쨔쨔하게 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울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다 만날 때는요, 아주 어젯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사로서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 그게 우리 5장 20절에 있었습니다. 6장 2절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도바울이 다루고 싶은 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뇌파로 갈려가지고 싸우는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은사 때문에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막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대사같이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요? 구원의 날이라도. 지금은 어떤 때 같아요? 싸울 때 같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시, 이 구약에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돼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만 쉬다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하시고 조금 쉬다가 우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 뭐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떻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 떼먹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금을 너희들이 잘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잘 전하게 했는데 헌금의 원리는 이렇다고. 8장 주십시오. 7장 말고 8장. 헌금의 원리.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오늘 상당히 정리를 잘 시켜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됐다. 여기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부하신 분인데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면서 가난한 자가 됐답니다.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욕해. 이 헌금은 뭡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내려가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추고,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겁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적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해서 평균하게 이렇게 하게. 그 다음, 성경 구절요?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그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하라고. 크게 뭐 거의 견뎌면 뭐 합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빚을 내거나 뭐 딴 게서 없지만 먼저 작정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 막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구절 13, 14. 그렇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헌금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헌금을 받는 사람이나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해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좀 적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예, 평균케. 어떤 사람은 헌금을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해서 서로 평균케 하려 함이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유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내서 다른 데를 도와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 가지고 도와주니까 내려가잖아요. 저기들은 없는데 도와주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균케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은 자와 적은 자는요. 많은 자는 많게 하고 적은 자는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7절. 이것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할 때는요. 각각 어디에 정한대로요?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또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하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나가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럼 목사님 헌금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게 맞아요? 안 적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적으라고 그럽니다. 성경 보면 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뭐 그거는 구제에 가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요. 건축 헌금한 거 내역들 다 적어놓고 사람 이름 적어놓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이름을 내지 않으면요. 사람은 헌금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름 안 적어도 뭐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는데 뭐 그러고 이렇게 쓱 빠져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내시면요. 또 그게 우리를 이렇게 올감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니다. 헌금은 즐겁게. 예, 네, 헌금은 즐겁게 하십시오. 이걸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바치면 두 개를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쓰세요. 그랬으면 됐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니다. 드디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까? 사도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0장 10절. 저희 말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사람 만나봤더니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아주 시원찮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내리깔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막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런 육체나 이런 거가 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10장 4절. 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변변찮다고, 그죠? 근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마이티니라, 강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은
외모, 아주 왜소한 외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가요. 2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11장 4절.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를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뭐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무엇을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요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뭐 다른 조그만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데도 어머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따라가는 거 있죠? 또 무엇에 따라갑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잘 용납하면서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이게 숙제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근데 그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푸나 그러면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1980년대 말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근데 희한한 것은 그 37명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고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 12명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 많이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요 이 부분을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가르친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도 그냥 믿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을 이야기해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쏟게 되는가?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데 왜 따라가는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따라가는가? 지금부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11장 13, 14, 예, 15. 저 사람들은 아까 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르칩니까?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가르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딴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막 아주 강합니다.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합니까? 예, 네, 가장합니다. 딱 변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 있죠. 먹혀 들어가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 변장한 것 가지고 너희도 변장해서 같이 시시다그러면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은. 그래서 이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쏘가 넘어간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성도님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 따라갑니다. 왜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사람들 다 교사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시험 안 해보면요, 그게 맞다고 그냥 쫙 따라가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그걸 왜 따라갑니까? 사단이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광명의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가만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거짓인데 사탄에 지금 그거로 돼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뭐를 보여야 됩니까? 자기 지금 나쁜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가짜를 갖다 따는 거예요. 자기가 탱자나무 같으면 그 가시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탱자나무 같으면 찔린다고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거기다가 참외도 갖다 달고 수박도 갖다 달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와, 먹음직하다.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그렇게 막 말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 보면은 그게 같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다 말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탱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분별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것 가지고요. 가서 분별을 하면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던데 뭐. 그 사람도 예수 믿던데. 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보면서도 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들이 광명의 천사로 뭘 한다고요? 가장한다고. 영어 성경 보면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킹 제임즈 버전. 아예 바꿔가지고 막 그런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이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도 진짜라고 가장하는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나중에는 행위대로 되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님 얘기하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는 그놈은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원래 가장을 해서 광명의 천사를 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졸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뭐 하는 것도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쉽게 자기도 모르고 그냥 진짜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다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이 용하다고 기도한다고 와서 하면 예언 기도한다고 그런데 쉽게 가지 마십시오. 가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 머리를 뒤밀었는데 이게 지금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거짓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덜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바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막 바알이 얘기하는 것 같고 바알 막 비나이다 그러면 그게 막 분위기도 휩쓸려가고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같은 거로 가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는요 특별한 거잖아요. 늘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그거는 평상적인 거지 어떻게 그게 이적과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뉴저지나 뉴욕 이런 데, 대상집 같은 데 그런 그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됐어.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잘하는 겁니다. 한번 가시기 시작하면요.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저도 옛날 목회하면서 옛날부터 쫙 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산다, 뭐, 시험을 친다, 그럴 때 계속 가잖아요.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됐으면 여기 다 백만 장자들 앉아 계셔야죠. 그런데 다니셨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가보셔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서 기도를 받아서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붙들고 이렇게 가면 환경도, 그 다음에 우리 여건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방법대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가게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 받는다고 어려움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영계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섭습니다. 왜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뭐 하는 거요? 가장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머머, 광명의 천사!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거 쉽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늘에서 불도 막 떨어지게 한답니다. 하늘에, 성경 보시면 하늘에 불은 누가 떨어지게 했는데, 엘리야가 갈멜 산성에서 그 이방 신들하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그렇죠? 바알 선지자 그 사람들하고 막 내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해서 불이 떨어지게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불 떨어지게 하면 안 쫓아갈 겁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그러고 쫓아간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슬로우 비디오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막 해서 쫓아간다니까. 그 줄 서가지고 빨리 하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늘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구역장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구역장님이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구역장님 해주세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시간이 날 때 떠듬떠듬 그분이 어렵다던데 하나님 그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 다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들 용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쪽으로는 내가 부동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얽혀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하는, 가장하는 거,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참 선지자처럼 하는 게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사도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구분되면 가세요. 그렇죠, 그죠? 이 구분되면. 근데 이거 구분 잘 못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 가서 물어보실래요? 의의 일꾼입니까? 거짓 선생입니까? 물어보실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샷 하나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욕할 거죠, 그분들이.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분별력이 우리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아주 신령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 잘못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이거 그런 분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틀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맞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실수를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 사람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쉬운 일이라고. 그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이렇게 가장하고 있으니까 몰라가지고, 진짜 예수를 잘 믿으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러고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아니라 그러고 있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합니까? 가장합니다. 우리는 이 가장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잘 없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수법이 좋나 그러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쫓아가죠. 그 사람들 잡아 꺼내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두 번 얘기하다가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얘기. 아, 그 영혼이 아까우면 성경이 얘기도, 다시 가든지, 착같이 가서 끄집어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된 것은 못 보고 광명의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뭐냐? 큰일이 아니라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 나중 될 때까지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한없이. 우리 성경 구절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지금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에 대한 얘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저가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진짜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와도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도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우를 범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우를. 성도님들 어쩌면 저는 뭐 교회 잘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쩌면 전화 와서 누구한테 가보자 그러고 뭐 이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되도록 가지 마십시오. 가서 머리 막 이렇게 밀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살살살 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안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안수는 전가의 뜻이 있습니다. 전가.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영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12A입니다. 그림 12A 한번 주실래요? 예, 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예, 12A.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초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벽돌이 무슨 색깔입니까? 예, 빨간색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로 세웠습니까? 예, 핏값으로, 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다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뭐죠? 예, 세례와 예, 성찬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회를 꾸려갑니다. 이렇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타켓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사단의 타켓이 유치원 아닙니다. 뭐 좋은 대학교 아닙니다. 사탄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지만 한두 사람밖에 없는 교회지만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타켓입니다. 왜요? 여기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휩쓸려가면요. 이게 다 엉망이 되어집니다. 다 엉망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고리가 다 엉망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교회 꾸수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돌아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 있죠.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교회예요. 마지막 공격이 교회예요. 미국 아닙니다. 유엔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공격을 막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 잘못 휙 넘어지면요. 그 다음에 공격을 많이 하는 게 유치부 아이들 아닙니다. 당회원들입니다. 당회원들 휙 흔들어 놓으면요. 교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요. 교회 일 맡은 그 핵심 사람들입니다. 구역 하나 막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구역에 일 열심히 하는 구역장부터 확 흔들어 놓으면 어려워집니다. 이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 마음이 그겁니다. 사탄이 뭐냐?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아니냐. 그가 광명의 사자로서 천사로서 가장하고 올 때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 말씀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면 알아요. 다 그렇게 갔다가 넘어갔습니다. 다 그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조금 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막 가장해서 그렇지만 자기는 사도의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11장 22에서 33. 지금부터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예수만 안 된다고 막 전하는데 그걸 막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만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거짓 지금 선생님들의 그 내셔널리티가 어딥니까? 그럼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말아라.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교 믿으세요. 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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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이러면서 오면 성사람들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성경책 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갑니다. 근데 그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렇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자기가 고생 그렇게 한 걸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모두요. 매도 맞고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고 다음요? 24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다섯 번 이 정도면 이게 완전히 가는 거예요. 왜 그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까?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답니다. 그럼 왜 하나를 감합니까? 때리다 보면 잘못 카운트해서 하나 더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을 어긴다고 아예 하나를 감해서 때리면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려도 율법을 안 어기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렇게 고약한 놈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뭐로 맞았습니까? 돌로 맞고, 파선도 세 번 할 뻔 했습니다. 이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사형 언도까지도 다 내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갑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꾹꾹 헐벗어 자기가 왜 일을 하냐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자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고린도 교회같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너희 교회를 향한 내 가슴 아픔이 대단한 겁니다.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뭐 나는 그런 얘기 못 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밖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 이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약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약해지거나 어려워질 때는 그들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32, 33절 보면 아주 신이 나요. 왜 신이 나는지 보실래요? 이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내가 뭐 타고요?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 언제 탑니까? 눈 오면, 눈 썰매 할 때 한번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도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대사도가 앞치마만 갖다놔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대사도가 어떡합니까? 야밤도주를 하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해가지고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들어가면요, 자기는 이렇게 부족하고 도망다니고 매도 맞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준 거 있다고 이걸 공포를 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는 자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하늘나라까지 가봤다는 거죠. 삼청천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우리 12장 4절. 요게 그가 자기가 지금 3인칭으로 씁니다. 3인칭.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려가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다음 7절부터 주실래요? 네. 왜 그렇게 올라갔는데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또 뭐를 줬나 그러면 가시를 하나 줘놨습니다.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한 번만 자랑하려고 탁 치면 그날 밤에 돌아와서는 완전 뿅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요? 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 구경시켜줬으면 이런 거 다 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한테는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죠. 아픈 걸 놔두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픈 거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있죠. 하늘나라까지 봤는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없으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봤죠. 난리를 치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가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갖고요.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습니까? 예, 세 번 주께 아주 간절히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9절.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육성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유태인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나도 자랑할 게 있지만 그런 거 자랑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것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하고 진짜로 내가 자랑할 거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내한테 있지만 이거 자랑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이거 자랑해대면 가시를 가지고 막 찌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높아지고 자기는 높아지게 하는 걸 허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작정을 하고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요 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응답도 안 해주시고 세 번 기도했더니 세 번째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대단하다 그러지만은요 당사자는요 미칠 지경 아닙니까? 아 기도하면 들어주셔가지고 전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바울 이렇게 하면서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높아지고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고 복음이고 이렇지 내 가시가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한테 다 가시가 있습니다. 바깥 가시 말고요. 아이고 저 왼수 나를 콕콕 찔러 그거 말고 우리 몸에 다 가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해도 안 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 먹어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 더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고 이 육신 망가지면 저 하늘나라 가는 소망을 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얼른 바꿔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막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사역의 절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판단으로 하면 천국 갔다 온 거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은 몇 절로 안 됩니다. 내가 본 천국. 왜요? 이게 자기가 주님 앞에서 사도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됩니까? 교회, 복음, 예수 이것만 제일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가지고 가시 같은 걸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한테 오히려 은혜로 주셨더라고.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해요? 족하다고. 성도 여러분들 내 기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들도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들어주십니까? 됐다. 내 은혜 너한테 됐다. 그거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오너라.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도요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최절정이 천국 갔다 온 게 아니고 아주 약할 때가 절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13장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 너희한테 세 번째로 좀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싶다. 좀 고치고 좀 바로 신앙생활 하거라.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권면, 문안, 축도. 요게 13장 11, 12, 13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13장 11, 12, 13.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고요? 예,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뭐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뭐할지어다 행할지어다.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난리치는 교회예요. 우리 애가 만약에 뇌파로 갈려서 성경이 기록될 만한 뇌파로 갈려서 싸우면 교회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만 붙들고 평안하게 위로받으면서 또 위로하면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붙들고 잘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네파가 갈라져 있지만 무슨 파냐? 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13장 13절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도 있고,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소송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요, 은사 가지고 싸우고, 지금 막 이런 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세상이라고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막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은혜와, 이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를 다른 데 쫓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여 사랑,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까? 뭐 가서 은혜 막 이렇게 뭘 가르쳐 준다고 그걸 꼭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모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해서 마쳐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축도로 사용하죠. 그죠?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있는 축도 요거 하나. 그다음 구약 성경에 있는 축도는 제가 우리 교회 늘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걸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그걸 가지고 하든지. 그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구약에서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요, 그렇게 잘못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먼 곳이지만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을 빌어주는 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기도 제목 환경을 바꿔주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은혜와 하나님의 모여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만 충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역사가 저물어가고 또 이 세상이 자꾸 혼탁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교통하신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참 잘 싸우는 교회입니다. 참 사나운 교회고 참 깔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해, 그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을 베푸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늘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면은 충분한 신앙생활 하느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그 귀한 깨달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돌아가며 주님 찬양하며 내일 일어나서 또 세상 나가서 힘차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